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마음에서 마음으로 이어지는 찬양의 향기 가득한 시간, 내 마음의 찬양. 찬양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에스더입니다. 5월의 두 번째 시간, 내 마음의 찬양을 시작합니다. 첫 번째 곡으로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우리의 참 좋은 목자 되시는 주님을 따라 살아가며 철을 따라 꼴을 먹이시는 또 우리를 부족함 없이 돌보시는 주님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가끔씩은 우리가 어린 양이 아니라 목자로 살아가고 싶어 하잖아요. 다시 한번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어린 양의 모습으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내 마음의 찬양 시간을 통해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허락하실 목자 되신 주님을 기대합니다. 저와 함께 이 시간을 풍성하게 채워주실 지하자매님 나와 계시는데요. 인사 나눠주세요.
반갑습니다. 북조선에 계신 형제 자매 여러분, 저는 엄지아입니다.
지하자매님, 오늘이 남조선의 어버이날이잖아요. 아버지 어머니께 감사 인사 드리셨나요?
네. 남쪽에서는 카네이션이라고 하죠. 카네이션 꽃과 손편지를 써서 드렸습니다. 쑥스럽지만 이런 날이 아니면 마음을 표현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전해드렸습니다. 에스터 자매님은 딸아이가 선물해 주었나요?
그럼요. 저희 딸이 집에 있는 가짜 꽃으로 꽃다발도 만들어주고 편지도 써줬어요. 이제 한글을 제법 잘 쓰거든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라고 써서 주는데 벅찬 감동이 있었습니다. 북조선에 계신 형제 자매님들은 어버이날은 아니지만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의 마음을 전해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찬양 한 곡 더 듣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구원하신 주 감사라는 곡을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이 곡의 가사가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지아 자매님께서 천천히 한번 읽어주실래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측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지아자매님, 가사를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감사할 수 있는 것을 먼저 이야기하고, 감사할 수 있지 않은 상황도 감사하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처음에 이 노래를 들었을 때 그저 모든 것이 감사하다고 고백하는구나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우리에게 당연히 좋은 것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거절하는 것도 또 가시로 주신 것도 감사하는 성숙한 믿음을 표현하는 가사더라고요.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가지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너무 좋겠는데 혹시 이런 경험 해보셨나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마음속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또 감정을 다스리기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감사를 선택해야 하지만 여전히 나쁜 습관이 끊어지지 않는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물론 저도 그럴 때가 있죠. 얼마 전에도 사소한 오해가 생겨서 마음이 불편했던 적이 있는데 그 상황으로 인해서 감사하기보다는 원망을 쏟아내고 억울해하는 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사실 좀 감사할 수가 없었어요.
정말 그랬을 것 같아요. 성경에서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이야기하며 또 그 열매를 얻기 위해서 애써야 한다고 하지만 아직도 멀었다고 느껴집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만 우리가 온전히 그분께 순종하지 않을 때 열매와는 멀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마치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듯이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오늘은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에 대해 같이 나누어 볼까요?
좋아요.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해보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나타나는 성품들인데요. 그것이 바로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입니다. 이 열매들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열매를 더 풍성하게 맺을 수 있는지 함께 고민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먼저 읽어주세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첫 번째 열매는 사랑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단연 사랑을 꼽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 말씀인데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사랑은 성령의 가장 근본적인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 사랑을 흘려보낼 때 세상은 변화됩니다.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행동하는 헌신입니다.
사랑은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사람의 힘으로 사랑하려고 하면 나 자신부터 사랑할 수 없더라고요.
맞아요. 때로는 말로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도 어색하고 어려울 때가 있죠. 더욱 사랑할 수 있는 세상이 오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희락. 기쁨인데요. 세상이 주는 기쁨은 환경에 따라 변하지만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은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도 이렇게 외쳤죠.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인데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쁨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사랑과 희락까지 왔는데요. 내 힘으로 전혀 할 수 없을 것을 고백하게 되는데 앞으로 남은 7가지 열매들은 어떤 배움이 있을지 또 기대가 되네요.
저도 같은 마음이에요. 그 다음은 화평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시죠. 제아자매님이 요한복음 말씀 읽어주세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아멘. 평안이라는 말은 불안의 반대말이잖아요. 요즘 우리는 정말 불안한 시대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이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그쵸. 저도 어릴 때는 평안이 뭔지 알지 못했는데 늘 불안한 삶을 살다 보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이 느껴질 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내 맘창 가족분들이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평안함을 노래한 곡이죠. 네, 평생에 가는 길 함께 듣고 오시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나의 영혼은 평안합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듣고 오셨습니다. 이제 네 번째 열매인 오래 참음에 대해 나눠볼까요? 인간적인 성격으로는 참기가 어렵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우리 안에 인내가 생깁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 오래 참으시는 분이신데요. 베드로 후서 3장 9절 말씀을 지하자매님이 읽어주세요.
주는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말씀을 보니 사랑하심으로 참으시는 게 느껴집니다.
맞아요.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 열매는 자비인데요. 자비는 단순한 동정심이 아니라 행동하는 사랑이에요. 예수님께서 선한 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 보여주셨죠. 강도 만난 자를 돌보고 자기 것을 내어주며 희생하는 것이 자비입니다. 그리고 양선인데요. 즉 선함입니다. 양선은 단순히 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인데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우리가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라고 고백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는 끝까지 선을 행할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본받을 만한 예수님이 계셔서 참 감사해요. 올바른 기준이 되어주시네요.
맞아요. 근데 우리가 잘 닮아가면 좋겠는데 스스로는 어려우니까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겠죠?
조금 더 희망을 가져봐야겠어요. 이제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이야기해볼까요?
네, 이제 마지막 세 가지 열매인데요. 첫 번째는 충성입니다. 충성은 단순히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신실하게 서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하나님 앞에서 작은 일에도 충성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크게 사용하십니다.
다음은 온유입니다. 온유는 연약함이 아니라 강하지만 통제된 힘을 의미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남조선에서는 아이들 이름으로 온유라는 이름을 많이 쓰더라고요. 온유한 사람으로 자라났으면 하는 마음으로 지어주었나 봐요.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 열매인데요. 어떤 건지 기억하시나요?
네, 절제죠.
절제는 성령의 힘으로 우리 자신을 다스리는 능력입니다.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면 결국 무너지고 말지만 성령께서 주시는 절제의 능력은 우리를 지켜줍니다.
벌써 9가지 열매를 다 나누어 보았네요. 이 열매들이 함께하는 모든 내 맘 찬 가족들에게 열매 맺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열매들을 갈망해야 합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맺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임을 기억하고 매일 기도하며 성령님께 우리의 삶을 맡길 때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넘치고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이 흘러나오며 충성과 온유로 또 절제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내 맘 찬 가족 여러분, 벌써 인사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곡으로 성령의 봄바람 불어오니 함께 들으시고 내 마음의 찬양 다음 주에 만나요.
주네.
광야에
우리의 삶이 있습니다.
광야에
배움이 있습니다.
광야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광야 같은 삶 속에서
크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광야 학교 북조선의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세상이라는 광야 한복판에서 살아내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애 많이 쓰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여러분을 섬기는 저 길목사도 하나님 은혜로 평안하고 건강하게 잘 지냈습니다. 사무리 형제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지내고 계시죠?
네, 특별히 또 이번 주 전주에는 사도 바울에 관한 또 말씀들을 또 묵상하면서 잘 그러셨군요. 지냈습니다. 네.
어떤 말씀이 좀 인상 깊게 남았나요?
네, 그러지 않아도 저희가 전주에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네, 네, 네. 네, 사도 바울이 이제 빌립보서로 쓰고 뭐 옥중 서신들을 쓸 때 감옥에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기뻐하고 다른 자들을 위로할 수 있었던 것은 고난이 아니라 예수님을 묵상해서 그런 길을 갈 수 있었다라는 내용들이 참 위로가 되고 저한테도 도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맞아요. 우리 심령에 잘 새기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지난주 배운 내용을 돌아보고 광야학교를 시작하도록 하죠.
네, 지난주는 제36문의 또 세 번째, 네 번째 주제인 한 위격을 이루는 연합의 본질이 무엇인가와 위격적 연합이 이루어져야 할 필수적인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네, 그리스도께는 신성과 인성이라는 두 본성이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그 두 본성은 두 위격이 아니라 또는 두 인격이 아니라 한 인격, 한 위격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두 본성의 한 연합이라고 말하는데 주후 451년 칼케톤 공의회에서 채택된 신조가 어떻게 이렇게 되어 있는지를 잘 설명하고 있죠. 한번 읽어주실까요?
네. 그리스도의 두 본성 사이에 존재하는 연합은 그의 잉태의 순간에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두 본성들이 혼동도 없고 네. 변화도 없고
네.
나뉠 수도 없으며 분리될 수도 없도록 그리스도의 단일 위격 속에 존재하도록 된 것이다 입니다.
네. 두 본성의 이 연합은 서로 다른 두 본성들이 신성 인성이 신비한 방식으로 한 인격으로 연합되어 있으면서도 각 본성의 본질적인 속성들은 신성은 신성으로서 인성은 인성으로서 완전하게 유지되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 동시에 참 사람이시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 연합을 위격적 연합 또는 인격적 연합이라고도 부른다고 했죠. 자, 그렇다면 위격적 연합이 이루어져야 할 필수적인 이유, 왜 이래야만 했는가? 이게 36문의 마지막 주제였었습니다.
일단 위격적 연합이 이루어져야 할 필수적인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말은 중보자가 참 사람으로서 완전히 네. 의로우셔야 하고 동시에 참 하나님이셔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렇죠.
먼저 중보자께서 왜 사람이셔야 하고 또한 완전히 의로우신 분이셔야 하냐면
네.
죄를 범한 동일한 인간 본성이 죄에 대해 보상할 것을 하나님의 공의가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며
네.
스스로 죄인인 자는 다른 이들을 대신하여 보상해 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네. 사람이 잘못했잖아요. 하나님 네. 앞에. 그러면 누가 그 잘못을 해결해야 돼요? 사람이. 네. 그래서 그분이 사람이 되셔야 해요. 하지만 죄인이 다시 하나님께 그것을 갚을 수 있냐?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죄 없는 사람이어야 돼. 동시에 사람만이어서는 안 돼. 그분은 하나님이셔야 해요. 예. 왜냐하면 그의 신으로서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때 그의 인성이 그것을 짊어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냥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내리시는 벌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 의와 생명을 다시 회복하시고 얻으시고 우리를 원래의 자리로 돌이키게 하기 위함이죠. 하나님과 평화하는 관계로.
결론적으로 중보자의 두 본성들 사이에 위격적 연합이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상실한 그 의와 생명을 우리를 위하여 회복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인데
네.
이 두 본성들이 말씀의 위격 속에서 서로 만나 합치되지 않는다면 그는 우리를 구속하는 일을 이루실 수가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무슨 처녀가 이를 낳냐? 무슨 하나의 두 가지가 있냐? 이렇게 따져 묻기 전에 왜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할 수밖에 없는지를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겸손히 주께서 말씀하신 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자, 이렇게 해서 36문을 마치고 37문으로 넘어가 사도신경의 고난을 받으사에 관한 내용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난의 역사를 배우는 까닭이 뭘까요?
네, 고난의 역사는 그분께서 선지자와 모든 예언들에 의해 약속된 메시아의 심을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이고 또 그분의 고난은 그가 성부께 드리신 낮아지심과 복종을 드러내 보이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네, 37문을 네 가지 주제로 나눠봤을 때 어떤 것들이 있었죠?
첫째, 고난이라는 용어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혹은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셨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네.
둘째, 그가 신성과 인성 모두에 따라서 고난을 당하셨는가? 셋째, 그의 고난의 직접적인 원인은 무엇이었는가? 네 번째, 그의 고난의 최종적인 원인과 결과는 무엇이었는가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주제를 살펴봤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난이 무엇인가? 일단 이거죠. 고난은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전체 혹은 그의 낮아지심 전체의 순종이다. 그래서 고난에는 그의 출생의 순간부터 그의 죽으심의 순간까지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육체와 영혼으로 당하신 모든 비참, 연약함, 괴로움, 고통, 치욕이 다 포함된다. 그게 그리스도의 고난이다. 그리고 나서 고난의 종류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일곱 가지 정도로 생각해봤었는데
그렇죠.
네, 먼저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으로 모든 것의 주인이심에도 사람이 되심으로 종이 되셨고
네.
그래서 주인으로 누릴 수 있었던 선한 것, 최고의 행복과 기쁨을 잃는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본성이 가진 연약함들을 겪으셨던 것, 그것도 그분의 고난이었고
네.
극도의 궁핍함과 가난함도 그리스도께서 겪으신 고난이었습니다.
네 번째는 온갖 모욕, 비방, 중상, 조롱, 시기, 신성 모독, 거부, 배척을 당하셨다라는 것이고
그렇죠.
그 다음은 마귀의 시험을 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여섯 번째 고난은 치욕스러운 십자가의 죽음이었고 마지막 고난은 영혼의 가장 쓰라린 고뇌였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주 했던 내용이었고요. 37문을 계속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 제37문 질문 고난을 받으사란 말은 무슨 뜻입니까? 답은요.
이 땅에 사셨던 기간 내내 특히 그리스도의 생애 마지막 시기에 그가 몸과 영혼으로 온 인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짊어지셨으니 이는 유일한 속죄의 제물로서 고난을 당하심으로 그가 우리의 몸과 영혼을 영원한 저주로부터 구원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의와 영생을 얻으시기 위함이었다라는 뜻입니다.
네. 오늘 이제 새롭게 공부할 내용인데 이 내용이 조금 중요해요. 뭐 안 중요한 것은 없죠. 그래도 조금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늘 이제 시비거리가 될 만한 것이거든요. 먼저 말씀을 읽어보죠. 마가복음 15장 34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엘리 라마 사막다이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네, 이 주님의 십자가 그 달리신 마지막 부분의 고난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인데 한 곳 더 보죠. 마태복음 26장 37절에서 38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 때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네, 이 두 말씀 모두를 보면 뭐가 좀 이렇게 깨달아지죠? 그리스도의 깊은 고뇌, 고민, 또 거기에서 비롯된 간절한 외침, 또 막 눌려있는 것. 쉽게 말하면 뭔가 좀 연약함 등이 느껴지죠.
네.
자, 그렇다면 다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초대교회 때 뭐 예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폴리카비라는 교부가 있었고 또 얀후스라고 중세시대에 그런 이제 사역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분 다 순교를 당하셨어요. 얀후스나 폴리카비는 특별히 화형을 당했습니다. 뭐 화형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말씀을 봐도 사자의 먹이가 되기도 하고 뭐 톱으로 켜기도 하고 뜨거운 물이나 기름에 튀기기도 했어요. 그렇게 죽였어요. 자, 그런데 이 순교자들은 굉장히 의연했어요. 이 폴리갑의 마지막 순교나 야누스의 순교 그 기사를 보면 너무나 의연합니다. 네, 자기를 죽이려는 자들이 두려워 떨 때 오히려 그를 격려해줘요. 자, 사무엘 형제님,
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앞서는 내용들과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니까요.
네.
그리스도께서는 그 인격에 신성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뭔가 일반 사람들보다 더 괴로워하시고 두려워하신 것처럼 느껴지네요.
그래요. 사실 이런 것 때문에 그리스도가 정말 하나님이냐? 그리스도가 정말 구주냐? 그렇게 의심하고 반박하는 자들도 있긴 했어요. 자, 왜 그럴까요? 어떻게 이런 차이가 나는가요? 그리스도께서 오히려 두려워하시고 일반 순교자들은 담대하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정말 이걸 그리스도라고 생각해야 되나? 왜 이런 일이 있냐면요.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형벌과 순교자들의 고난에는 몇몇 가지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일반 순교자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나 인류의 죄에 대해 임하는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는 어때요? 하나님의 그 처절한 진노와 형벌이 송두리째 그분에게 가해지는 거예요. 겉모습은 똑같이 십자가에 죽거나 불에 타 죽거나 하지만 그 고난 안에 담겨있는 의미에 이런 완전히 다른 차이가 있다는 거죠. 이사야의 말씀처럼 그는 우리 죄를 위해 하나님께 맞고 있는 것이고 징계를 당한 거예요. 이사야 53장 4절을 볼까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자, 그러니 어떻겠어요? 일반 순교자들 역시 육신의 고통이 없는 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의 채찍이 자기를 때리고 있다는 걸 이 사람들이 느끼겠어요? 안 느끼겠어요? 절대로 안 느껴요. 오히려 이들은, 이 일반 순교자들은 하나님과 자신이 굉장히 화평한 가운데 있는 걸 느끼죠. 우리가 그걸 성경을 봐도 알잖아요.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돌아가실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땠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좌에 일어나셔서 스데반 집사 힘내라. 그렇게 일어나서 굉장히 오히려 고통은 당하지만 뜨거운 관계잖아요.
네. 왜냐하면 그 순교자들은 복음을 증거하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했던
그렇죠.
것이고 또 자신의 죄가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 씻음받았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인 겁니다.
그렇죠. 그 고난의 순간에 이런 확신이 있으니까 어때요? 고통은 있으나 너무나 큰 하나님과의 화평 가운데 순교당한 거죠. 반면 그리스도는 어떠셨어요?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 그분은 온 세상의 죄를 다 짊어지신 거예요. 그 얘기는 결국 뭘까요? 그분께서 죄로 인한 죽음과 지옥의 공포를 경험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순교 시 일반 순교자들이 더 많은 용기와 평정을 가졌던 것처럼 보이는 거군요.
예, 그들이 오히려 더 훌륭하다, 더 용감하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그의 인성이 비록 신격에 연합해 있기는 했죠. 또 뭐 당연히 이 둘은 분리될 수 없죠.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어 흐르도록 고민하셨던 거고 그런 이유 때문에 십자가 위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외치셨던 겁니다.
말하자면 그리스도의 인성이 일시적으로 신성에 의해서 버림받았다고 할 수 있었던 것이군요.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이레니우스라는 교부가 그것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이 서로 분리된 상태는 아니었지만, 분리될 수 없어요. 그러긴 했지만 충족한 고난을 다 견디고 이루시기까지 괴로움 당하는 인성을 신성이 도와주거나 구해주거나 하지 않았다. 그러한 고통에서 주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너무나 약해 보이는 모습, 의외의 모습이 있었던 거죠.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보상 또는 그가 당하신 고난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일반 순교자들의 고통과 어떻게 다른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먼저는 형식에서 달랐어요. 그리스도께서는 육체와 영혼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완전히 느끼셨고 감내하셨지만 다른 이들은, 다른 순교자들은 어느 누구도 이것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직접적인 원인에서도 달랐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자신의 죄가 아니라 다른 이들의 죄를 위해 고난당하셨지만 다른 이들, 즉 순교자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 세 번째로는 최종적인 원인 또는 목적에서도 달랐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은 우리 죄를 위한 속량이고 유일한 대속적인 희생 제사인 반면 다른 사람들의 고난은 어때요? 그러한 성격이 전혀 없습니다. 그들은 왜 순교했어요? 뭐 형벌일 수 있고 아니면 특별한 위대한 시험일 수 있고 또 복음 진리에 대한 확증을 짓는 일일 수도 있었죠. 뭐 다른 사람을 위한다거나 대신 희생한다거나 그런 일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원인과 목적도 달랐기 때문에 그분과 그들의 마지막 모습에는 차이가 있었던 겁니다. 지금까지 내용에 대한 반론을 한번 살펴보죠. 첫 번째 반론을 사무엘 형제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신적 정의의 질서에 따르면 무죄한 자는 죄를 범한 자를 위하여 고난을 당해서는 안 된다. 정의란 죄 범한 자의 형벌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무죄한 분이셨다. 그러므로 그의 형벌 당하심은 정의의 법칙에 어긋나는 것이다. 그가 무죄한 자로서 죄범한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이다. 입니다.
네, 이 반론도 그리스도의 고난과 관련되어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내용입니다. 일단 한번 보죠. 첫 문장에 나오는 전제가 중요해요. 뭐였죠? 죄 없는 자가 죄범한 자를 위해 고난을 당해서는 안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법과 일치한다. 쉽게 말해 그게 정의다. 자, 이거 맞아요? 틀려요? 이거 맞습니다.
네.
죄 없는데 죄 있는 자를 대신에 벌받으면 안 돼요. 그게 하나님 뜻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죄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우리를 대신에 고난당하셨잖아요. 그러면 이거 하나님의 법에 어긋난 일이겠네. 어긋난 일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 왜 그렇지 않지? 이유가 있어요. 예외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죄 없는 자가 죄 있는 자를 대신에 벌받아도 그건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나는 게 아닙니다. 첫째, 만일 무죄한 자가, 죄가 없는 자가 죄 범한 자를 대신해서 기꺼이 스스로 자원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준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법에서 어긋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강제나 억압이 전혀 없는 스스로 선택해서 그렇게 했다면
네.
죄 없는 자가 죄 있는 자를 대신해 고난당했다 해도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서 어긋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군요.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도 예외이지 않을까요? 그렇게 자발적으로 고난을 당하는 자가 충족한 보상을 할 능력이 있다면요.
예, 바로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런 능력이 있으신 경우에 해당이 되죠. 세 번째는 그가 그런 고난을 당한 후에, 그래서 그 상태에서 자기 자신은 멸망을 해버렸다? 근데 그게 아니라 멸망하지 않고 다시 고난을 당했으면서도 자신을 회복시킬 수 있다. 그러면 그런 경우도 하나님의 법에서 어긋나지 않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죄인을 대신해 고난당하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으니 그 경우에도 해당되겠네요. 또한 그가 위하여 보상을 제공하는 자들이 후에 다시 형벌을 당하지 않도록 할 수 있을 경우도 그런 경우에 해당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가, 그러니까 죄가 없으신 분이 자신이 위하여 보상을 제공하는 그 자들과, 그러니까 죄 있는 자들과
네.
동일한 본성을 지닌 경우, 그때도 하나님의 법에서 어긋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다섯 가지 조건에 해당된다면 죄 없는 자가 죄 있는 자들을 대신해 고난을 당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법에서 어긋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써 고난을 당하는 자나 그가 대신해 고난을 당하는 그 자들이나 모두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이 다섯 가지 조건을 다 연결해 보면 그렇다면 바로 모두가 다 구원받는 모두에게 좋은 결과가 일어나게 돼요.
네.
다른 이들을 위해 보상을 할 수 있으려면 그래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먼저 그 보상이 충족한 보상이어야 하고 또 자발적이어야 하고 또 그 보상을 받아야 할 그분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생각해보면 이거 다 누구를 향한 설명 같아요. 그리스도께서 하신 보상이 바로 그렇죠. 그러니 그분께서 죄인들을 대신해 고난을 당하신 것은 하나님의 법칙과 정의의 법칙에서 절대로 어긋나지 않습니다. 또 다른 반론을 살펴볼까요?
네, 보겠습니다. 보상과 범죄 사이에 비율이 맞아야 한다. 그러나 한 사람의 고난과 무수한 사람들의 죄는 서로 비율이 맞지 않는다. 그러니 그리스도께서 홀로 지불하시는 속량금이 무수한 사람들의 죄에 합당할 수 있겠는가입니다.
네, 뭐 간단하죠. 한 사람이 벌받았으면 한 사람이 용서받아야지 한 사람이 벌받았는데 백 사람이 용서받을 수 있느냐
네.
그런 얘기인데요. 만약 한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니라 뭐 우리 같은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맞겠죠. 네, 그런데 그리스도는 그냥 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자, 두 가지를 생각해 보면 비록 그리스도 한 사람이 받은 고난이었으나 그 고난이 무수한 사람들의 죄를 속량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두 가지란 뭐 같아요?
가장 먼저는 그리스도의 위엄이고
네.
다음은 그분이 당하신 형벌의 위중함입니다.
잘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리스도의 위엄이란 뭘까요? 쉽게 말하면 그분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셨다? 이건 하나님께서 고난을 당하셨다는 거죠.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뭐 저는 하나님께서 고난당하셨다? 이건 뭐 모든 피조물이 다 멸망하는 것보다 훨씬 더 한 것이다. 라고 밖에는 뭐 표현할 길이 없을 것 같아요. 자, 이렇듯 비록 그분 한 분이기는 하나 그 한 분이 참으로 위엄 있는 분이신 까닭에 그분의 고난은 무수한 사람들의 죄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형벌의 위중함도 그리스도의 위엄과 관련이 있겠네요.
그렇죠.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고난을 당하셨다. 그러니 그분의 고난은 영원한 형벌과 동등하다. 아니,
네.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다라는 거죠.
네.
그러므로 비록 그분 한 분의 고난이기는 하나 그분이 당하신 형벌이 위중함으로 무수한 사람들의 죄를 해결할 수 있다. 그렇죠, 목사님?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잘 이해하셨어요. 또 다른 반론을 살펴볼까요?
네. 하나님께서는 고난당하시거나 죽으실 수 없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고난당하시고 죽으셨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이 아니다입니다.
뭐 첫 문장,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고난당하시거나 죽으실 수 없다라는 주전제는 어때요? 뭐 당연히 맞죠. 네, 정확하게 말하면 이거예요. 오직 하나님이기만 한 분은 그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고난당하실 수가 없다. 자, 그런데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동시에 사람이니까 고난당하시고 죽으실 수도 있으시네요.
네, 뭐 이왕 하는 김에 그러면 하나님이기만 한 분은 돌아가실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기만 한 분은 누구일까요? 성부와 성령이죠.
네.
네. 만일 이제 위에 있는 반론 중 결론.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시다를 다음과 같이 말한다면 그래 맞을 수 있네 인정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예, 이게 맞을 수 있어요. 어떤 조건을 달면 그리스도는 그가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그 점에 대해서는, 즉 그의 인성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건 맞을 수 있어요. 자, 이것에 대한 재반론이 또 있네요. 사무엘 형제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그가 고난당하신 그 점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하나님이 그의 피로 교회를 값주고 사셨다라는 말은 그릇된 것이다 입니다.
네, 뭔가 맞는 것 같죠. 어?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셨는데 고난당한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인성이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피로 교회를 값주고 사셨다는 건 잘못된 말이네. 일단 하나님이 그의 피로 교회를 사셨다라는 말씀이 성경에 나와요. 바울이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했던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무엘 형제님, 제유법이라고 혹시 들어봤나요? 우리가 3주 전에 우유법이라는 걸 했었는데 제유법은 뭐냐면 어떤 한 부분이나 아니면 하나를 가지고 이 전부나 전체를 설명하는 그런 표현 방식을 말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자, 여기서 떡은 뭐예요? 뭐 떡은 떡이죠.
네.
그런데 떡은 떡인데 여기서 예수님이 떡만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니에요. 한국 사람한테는 사람이 밥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뭐 서양인들한테는 사람이 고기로만 살 것이 아니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빵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지만 이 빵을 가지고 우리가 육신적으로 먹는 모든 음식을 설명한 거예요. 이걸 제우법이라고 하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이셨죠. 자, 그렇다면 일단 피를 흘린 건 어떤 것에 해당될까요?
당연히 인성일 겁니다. 네. 신성은 피를 흘리거나 죽거나 하지는 않을 테니까요.
그렇죠. 분명히 인성이 피를 흘리셨어요. 그리고 그 피로 교회를 사셨죠. 그런데 그의 인성에 이런 고유하고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일은 그의 인격 전체, 인격은 하나잖아요. 근데 그 인격 전체는 신성도 있잖아요. 그러면 인격 전체에 해당할 수 있다고요. 관련시킬 수 있어요. 이걸 제유법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이걸 이제 속성의 교류라고 말을 해요. 아까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배운 내용을 보면 두 본성이 하나의 인격이 되어서 연합하고 있다 그랬는데 이 두 본성이 그러면 어떻게 하나로 되어 있느냐. 이 속성이 교류하고 있다. 서로 네, 주고받는다. 뭐 그런 의미겠죠. 흘러간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은 분명히 인성, 인간적인 본성에서 고유하게 일어난 일이죠. 분명히 그래요.
네.
그러나 제휴법을 생각해보고 속성의 교류를 생각해볼 때 이것은 그리스도 전체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전체 안에는 인성뿐만 아니라 신성도 해당되니 바울이 하나님께서 피를 흘려 교회를 사셨다라고 말하는 것은 틀린 말이 아니에요. 비록 인성이 피를 흘렸지만 하나님의 피로 교회를 산 것이 맞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37문 고난을 받으사란 무슨 뜻입니까에 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 형제님 나눠보실 게 하나 있으실까요 혹시?
네, 저는 오늘 순교자분들이 가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가셨던 그 순교의 영광스러운 길에 네. 대해서 우리가 그 영광스러운 길에서 또 한 인간을 우상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위엄과 그분이 받으셨던 형벌의 위중함을 또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되었습니다.
아, 네. 잘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된 북수선의 성도님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 승리하십시오. 광야 한가운데서 건강하고 안전하길, 무엇보다 마음이 평안하길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우리는 그 아래서 즐겁게.